오늘 본문 말씀은 소돔 고모라 주변에 일어났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가 본문 4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그 소돔 고모라에 사는 그 소돔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몇 부족 국가들이 알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쳐 왔었죠. 그러다 그 조공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지배를 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13년째에는 그돌라오멜 왕을 배반하고 그 소돔 고모라 주변에 있는 다섯 나라 부족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독립을 한 것이죠. 그 12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조공만 받아먹던 그돌라오멜 왕이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친한 네 나라와 또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네 나라의 연합과 소돔 고모라 주변의 다섯 나라의 연합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생각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옛날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그 소련, 그 구소련, 지금 러시아의 그 남방의 여러 국가들이 다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그 소비에트 연방이 몰락하면서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그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못 견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 남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다가 슬로바키아 같은 데를 먼저 그 반역 그 반군이라고 그러죠. 반군들에 의해 도움을 주면서 그걸 합병을 시키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난 상태인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야망과 지배욕, 탐욕, 소유욕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갈라서게 되죠. 갈라설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므로 롯이 소돔 고모라 그 갈릴리 강의 하류 사해로 들어오는 그 근방이 물길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리로 들어갔고 소돔 고모라 도시에서 정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그 전쟁에 소돔 고모라가 패배하게 되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도 포로 잡혀가게 되고 재산 다 빼앗기게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 소돔 고모라에서 잡혀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을 해서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자기 그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식을 들려주죠. 이만저만해서 전쟁이 휘말려서 지금 이렇게 붙잡혀 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제의 공경을 듣게 된 겁니다. 아, 형제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는 그런 소식. 정확히 말하면 조카죠. 조카지만 그 조카의 공경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형제의 어려운 소식을 주변에서 들었을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들은 척 내지는 뭐 모른 척 아니면 피하여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형제가 강도 만나서 몫이 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막 그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걸 발견했던 사람들 제사장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성경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그 다음에 레위 족속도 가다가 보고 피하여 가고 하는 그런 대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할 때는 모른 척할 때는 이유가 있죠. 뭐 전혀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주다 만약 그 사람 죽으면요. 제사장 직분을 일주일 동안 못합니다. 그런 남을 도와주는 일까지는 좋은데 제사장 일을 못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도와주다가 공적인 제사장의 업무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일주일 동안이나 못한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그건 불합리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일종의 핑계였죠. 만약 아브라함에게 핑계를 만들라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핑계가 많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일단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 네 나라가 공격해오고 다섯 나라가 지켰는데도 네 나라의 공격에 쳤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다 부족 국가의 왕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부족 국가 반열까지는 채 못 갔어요. 아니 부족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이에요. 집에 거느린 사람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군사만도 316명 316명 맞나요? 18명인가? 아,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그 군사의 가족 하면은 적어도 한 천여명 그 다음에 그 가축을 거느리고 그 군사들을 돌보하는 모든 그 일꾼들 노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일꾼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2천명 넘는 그런 적게 잡아도 그렇게 많은 숫자면 당시에 그 사회 구조로는 정치 구조로 왔을 때는 부족입니다. 그 부족 국가로 아직 주변 나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이라는 호칭까지는 못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직 부족 국가의 반열에 못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나라의 연합군의 승리 앞에서 어떻게 그 네 나라를 향하여서 덤벼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 야 이건 전쟁이다 죽고 사는 문제다 아 조카가 안 됐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핑계를 대고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왜 돕기로 결정했을까? 간단한 이유죠. 간단한 이유. 조카 롯 때문에. 조카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조카 롯. 아브라함에 있어서 조카 롯은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굉장히 먼 곳. 지금의 이라크의 한복판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강 하류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까지 올 때 같이 왔던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전체의 가족이죠. 가족이 왔다가 그럼 하란에서 정착한 다음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다시 이 먼 거리인 가나안까지 올 때 다른 모든 가족은 거기 다 남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내려올 때 롯이 같이 따라서 딱 한 사람 롯 가족만 다른 가족은 같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존재죠. 피붙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떨어졌는데 오직 한 사람 그것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고 자기 삼촌 하나 믿고 따라온 조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기를 한 적어도 7, 8년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던 조카 롯. 어떻게 보면은 삼촌이 양보하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아니요.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기름진 땅을 선택해 가버린 어떻게 보면 좀 얄밉고 좀 못된 그런 조카지만 그래도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죠. 형제가 어려울 때 이런 결단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북한이 생각났어요. 북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North Korea. 정치적인 이슈, 또 개인적인 어떤 견해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정말로 밉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세 부자의 세습, 그들의 그 독재, 폭행, 인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 우리가 좀 뭐를 좀 도우려고 그러면은 돕는 것, 받는 것도 얼마나 얄밉게 받는지. 하도 어려워서 쌀을 보내니까 쌀 가마에 남조선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돼, 글자가.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다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포장해 가서 갔어요. 그런 식으로 받아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인데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꼴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슈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굶주린 사람들 고아원에는 양식이라도 줘서 우선 그들을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 정치적이든 뭐든 하는 이슈를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볼 때 그래요. 조카 롯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은 도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얄밉고 그래서 모른 척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내 형제들, 북한에는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돕는 이야기가 어디 전쟁에 휩쓸린 형제만이 아니고 가난에 굶주린 형제만이 아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확대하면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사도가 소아시아 반도 끝까지 서진을 해서 소아시아 북쪽으로 해서 동진, 동쪽으로 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선교여행을 소아시아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그리고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 소아시아 건너편인 유럽의 맨 동쪽 끝인 마게도냐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동쪽으로 움직이는 꿈을 접고 그 그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고, 놀랍게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럽을 복음화하고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발판을 놓는 첫걸음이 됐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돕는 손등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도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은 여기 상황은 전쟁이죠. 전쟁에 가담하는데 그 전쟁에 가담하는 방식을 보면, 방법을 보면 어떤 전술이 있어요. 전술. 전쟁의 기술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찾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전쟁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형제의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형제를 돕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기술, 지혜가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맹이 있었습니다. 동맹. 힘을 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나중에 이들이 전쟁에 24절에 보면 동맹을 같이 합니다. 전쟁에 같이 합니다.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야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라. 그들에게는 분깃을 줘. 자기는 분깃을 안 받고. 이 이야기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거기 함께 언급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야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같이 가담해서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속담에 가난은 나랑님도 해결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임금도 가난은 어떻게 못해요. 임금은 권력도 있고 또 동원할 물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 가지고도 임금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와야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속담의 진짜 의미입니다. 돕는 일을 할 때 힘을 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선교에 대한 것을 좀 썼어요. 근데 그 선교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제가 본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깨달음이 컸기 때문에 제가 또 예화가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최대의 약점이 협력이 잘 안 되는 거라고 해요. 선교 현장에서 혼자는 잘 하시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은 매우 약하다고 해요. 우리 전승훈 교수님의 선교 편지를 읽어보면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 협력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협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번에 그 한국 사람인데 수학의 노벨상에 해당되는 그 상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한국 사람이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이번에 그 네 사람 받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호명된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팀들이 같이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무슨 팀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제가 얼른 들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내는데도 협력이 필요한데 적어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하는데 혼자서 해서 이걸 이기겠다. 그건 교만이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큰 전쟁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 부족 국가 사이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공격해서 빼앗아가면 아무 소리 못하는 그때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족에 해당되는 아브라함도 군사를 집에서 돈을 그들에게 그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해서 길렀던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어요. 318명을 집에서 매일 월급을 주어가면서 먹여 살리면서 매일 칼 싸움하고 뭐 창 던지는 거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싸움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걸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318명이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뭐 제가 전공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울을 제가 여러 번 읽고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바울, 하나님은 왜 바울을 들었었을까? 그 핍박하는 사람, 유대인, 아주 까다로운 사람, 왜 그 사람을 썼을까? 근데 그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도들 가운데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밑에서 3년을 훈련받았지만 바울 사도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로마 말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어느 사람 앞에서도 대화가 막힘없이 될 수 있고 철학이 준비되고 유대의 모든 학문이 준비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가끔씩 아무 준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큰 일을 맡겨주신 내가 한번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상 맡겨놓으면 감당할 지혜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준비된 사람들. 마음의 준비, 기도로 준비, 힘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준비돼서 훈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다 높은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훈련 없이 준비해서 용기만으로 나서는 것은 만용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일을 함에 있어서 멋진 전술이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준비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여기 보면요. 먼저 이 사람들을 나눕니다. 정면에서 돌파하지 않고 나눠 가지고 분산해서 협공을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그리고 그 일을 대낮에,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힘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정면으로 낮에 정면 승부한다. 비겁하게 다른 방법 안 쓴다. 그런 방법은 너무나 만용이죠. 이 사람은 밤에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밤에 다 쉬고 있을 때, 아니면 이미 이 사람들은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승리에 도취해서 아마도 뭐 술도 한 잔씩들 하고 막 흥겹게 그렇게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습격을 해서 쳐부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호박까지 쫓아가서 진멸하는 그런 방법. 여기 낱낱이 살펴보면 정술들이 있었어요.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미리 깊이 자기 가신들과 여러 사람들 함께 의논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 에덴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구제하는 일을 이제 부목사들이 주로 이제 담당을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하는데, 그 서울 에덴교회가 봉천동인데, 봉천도 그 상도동 넘어가기 바로 그 전에 골짜기에 그 아주 빈민촌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역할 때도 판자촌이 있었어요. 판자집. 이렇게 그냥 텐트에다 치고 판자로 집 짓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구제를 나갔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는데요, 얼마나 뻔뻔한지 제 생각에 말입니다. 이게 그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아니 구제를 하러 교회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히 거만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하려 나갔는데 처음부터 그냥 폼부터 달라요. 탁 뻗딩기면서 뭐 구제가 이딴 거 가졌어? 뭐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면서 얼마나 무한하지 않은지 혼났어요 제가. 그래서 같이 가도 이제 우리 이제 교회 팀원들과 같이 이제 나누어 주면서 제가 아 이분들이 왜 이럴까 생각을 깊이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우리 쪽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구나 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때 구제를 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여리고 힘들다는 걸 몰랐어요. 전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주면 고마울 줄 알았죠. 당연히.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받아갈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구제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조그만 태도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걸 배우고 그 다음부터 구제를 할 때는 이렇게는 안 줍니다. 태도부터가 이렇게 주지 않고 고개 숙이고 두 손으로 이렇게 드리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제 마음에서, 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격지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 섬세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돕는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선교팀이 어디죠? 신의주 건너편 무슨 도시죠? 북한에, 아니죠 중국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압록강, 두만강, 강변을 따라서 저 연변까지 이렇게 쭉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중간중간에 거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군데군데 이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쭉 선교를 해오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갑니다. 이 교회를 갈 때마다 선교사님이 선교원금을 전달을 하는데 꼭 대표를 불러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진을 딱 찍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우리가 박수치고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적어도 헤아린다면 사진 찍는 정도는 좀 안 했으면, 아, 그거 전달 안 했다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왜 그 생각을 더 하게 됐냐면요. 지나가면서 뒤에서 그걸 받는 교회, 그 전도사님 교육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장로님의 태도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분들이.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싫다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기술, 정술, 이런 것들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에는 이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18절 이하까지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그런 언급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전쟁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마치고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18절 이하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에 대해서 18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분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면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브라함은 딸이었습니다. 참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까? 이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 출신이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고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열은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반열과는 전혀 다른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 반열에 예수님이 나왔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람이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다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엘기스도 이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에서 그돌라움을 왕과 내 왕의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멜기세덱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19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라는 10분의 1을 드린 11조를 드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더니 지극히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양하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떼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행위를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멜기세덱이 먼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답하지 않고 행동으로 11조를 갖다가 드림으로써 그 사실이 멜기세덱이 찬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매순간 느끼십니까? 어떤 때는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모든 일이 지나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없습니까?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 은혜라는 노래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일 유행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 후렴 부분에 가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 우리가 행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게 이제 후렴 부분의 이야기. 그 가사에 보면요, 지나온 모든 삶, 어렸을 때부터의 삶, 또 살아온 모든 과정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그 찬송의 골자입니다. 제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찬송을 다 외웠는데 막상 하려니까 처음부터 하면 할 수 있는데 끝부분이 잘 안 되네요. 근데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많이 부를 때 제가 노래로 배운 게 아니고 제 삶의 모든 것이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전쟁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형제를 돕는 일도, 구제도, 선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 지존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주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형제의 곤경을 돕고자 했을 때 그가 많은 지혜의 전술을 썼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이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가 형제를 돕는 일에도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아버지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